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오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오늘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잉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얀마 수도 양곤에 있는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훌라잉 사령관과 만나 약 15분 동안 과도기 미얀마 당국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AF통신이 그레그 버크 바티칸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교황은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하며 내일은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가 틴초 대통령 등을 만납니다. 이어 29일에는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30일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오늘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오늘 오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40개국과 반테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순위파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슬람 대테러 군사 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수단, 세네갈 등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과 터키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대테러 심리전, 테러 자금 차단과 군사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구상에서 테러가 사라질 때까지 반테러리즘을 추구할 것이라며 테러 종식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테러리즘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1명을 비롯해 적어도 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내정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가 어제 데이르 알조르 알샤파 마을에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르 알조르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당초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집계했지만 이후 시신이 추가 발견됐다고 라미 압델라만 소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공군은 6대의 장거리 폭격기가 데이르 알조르에 있는 IS 지휘통제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의 동맹국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쌍중단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내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법적 행동과 불법적 행동을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 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and defense.
캐트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쌍중단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서로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국무부의 여전한 입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and we agreed that we would not accept the so-called freeze for freeze.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장이브 로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프랑스가 쌍중단을 실질적인 제안으로 여기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조차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쌍중단에 회의적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이 로드리아 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회담 복귀, 안정 유지, 당사국 간의 대항 자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7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자, 북한이 한 달 안에 대량 살상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이 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과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북한이 2주에서 한 달 안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내놓은 건가요?
예,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이 그렇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월 17일을 유력한 도발 날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감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국정보기관도 올해 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국가정보원도 최근 한국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분석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한 사전 경고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예측들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예측이 맞았다고 해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9월 3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도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해도 북한의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감행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모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그리고 그 간격도 대체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 핵실험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고
예.
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랬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지난 6년간은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이 달라진 건가요?
아예 패턴이 없어졌고 따라서 예측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도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핵실험을 예로 들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 초까지 1년 9개월 사이에 4차에서 6차까지 3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탄도미사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을 발사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모두 85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특히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 훨씬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잦아졌다면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석이나 예측하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측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고립적, 폐쇄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불가 예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한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것은 과거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통상의 관측을 깬 사례입니다.
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이렇게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진 게 또 기술적 진전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또 고체 연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을 통해 발사 준비 단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예.
핵실험 역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되는 데다 위성을 통한 감시를 교란할 목적으로 핵시설 주변에서 위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시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도발에 대한 여러 예측, 가능성, 분석 등 알아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난 1987년 11월 북한이 대한항공을 상공에서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은 이를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죠. BOA에서는 대한항공 폭파 30주기를 맞아 당시 북한 당국의 사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김현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테러 국가이자 거짓으로 이뤄진 국가라고 규정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뭐 테러 국가입니다. 87년에 8.2 테러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년 후인 2008년에 해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해제를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고 해준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지금도 그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의 뭐 자작극이라고 아직도 뒤집어 씌우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 후에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체도하고 지금 핵발 핵위협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87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을 했었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못하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재지정하고 또 국제적인 규제를 함께 또 강력하게 한다면 조금 북한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북한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미국 같은 깡패 국가가 억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비쳤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6.25 전쟁, 아웅산 테러, 뭐 칼기 폭파 특히 이렇게 증인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테러를 하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슨 이슬람 그 뭐 IS 그런 테러 집단들은 목적과 그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네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칼기 사건만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 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북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 저희 둘을 일본인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려났을 때는 이렇게 자살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테러 국가입니다.
칼기 8.5·8기 사건이 30주년을 맞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벌써 지금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뭐 우선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한 10년은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또 15년은 뭐 사실 좌파 정부 때 가짜로 몰려서 막 탄압받고 뒤에서 노출돼가지고 쫓겨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면 참 막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이 그 미국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건 이거 칼기 폭파 사건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6.25 진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 항공기가 이렇게 평시에 115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명을 살살시킨 그런 유례가 사실 없는 테러거든요, 명백한. 그래서 그때 북한이 테러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987년 당시랑 뭐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칼기 사건이나 그 전에는 북한 훈련된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탄로났을 때는 뭐 자살해서 비밀시키라고 이렇게 돼 있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 자신들 공작부서에서 공작원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쭉 하지 않고 이후자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부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빨리 자기네들은 발뺌해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작원이 잡히면 결정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증거 안 남기고 발뺌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뭐 트남 사람이 한 테러다, 뭐 인도네시아인이 한 테러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은 뭐 몰라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망갔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니까 더 좀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메구미 요코타 씨 남동생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구미 씨를 보셨다 안 보셨다 이 부분도 조금 그 엇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모님을 최근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저하고 같이 생활한 자구치 야에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구미에 대해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겠나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안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메구미를 84년 6월달에 제가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메구미가 스키 일본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메구미에 대해서는 스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중국어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미국이 있는 초대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몰래 사실 그 안에서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특히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비밀도 아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털려났을 경우에는 많은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스키라든가 스키가 저를 믿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메구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지나가면서 메구미 부모님들이랑 그 뉴스에 나오시고 또 메구미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제가 만났던 아이네 하고서는 만났던 친구네 하고서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뭔가 피해를 갈까 봐 봤다는 거하고 또 들었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만났다고 얘기했고 부모님 일본에 가서 요코다 메구미 부모님 만나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갈까 봐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했습니다.
메구미 씨가 지금 살아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북한이 뭐 다 메구미나 다구치나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정보나 모든 이런 게 다 살아있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칼기 폭파 사건 30주기를 맞아 김연희 씨로부터 당시 상황과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중국 특사의 평양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오후 베이징으로 복귀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이튿날 숭타오 부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일보는 대신 숭 부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 지도자와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숭 부장은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던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숭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리젠죄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평양에 간 리진죄 부위원장은 11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인민일보는 12월 1일 두 사람의 회동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숭 부장의 이번 방북 결과를 국제면 하단의 일단으로 작게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숭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났다면 당연히 최고 용수이기 때문에 김정은 동지를 만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안 나왔다는 건 저는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소를 가지고 갔다면 최용해를 통해서 줬던가 이렇게 될 것밖에 될 수가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시찰을 이유로 숭 부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덕천의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사형의 화물자동차 생산 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 형태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의 자동차 공장 방문은 전날인 20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일은 숭타오 특사가 귀국한 날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측이 김 위원장이 지금 지방 출장 중이어서 면담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휘휘 돌아다녔다는 건 뭔가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안 만난 것에 대한 뭔가 회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당신에도 만날 새가 없어. 뭐 이런 걸 어필하는 아마 쇼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 유엔 동시가의 문제를 중국에서 김일성한테 통지할 때 또 남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양상건 그때 부주석이 갔을 때 이럴 때도 화는 났지만 김성희가 만났거든. 화가 나도 만나는 게 만나야죠. 이번에 만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큰 결례를 한 거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숭 특사 면담을 거부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모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섬유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석유 공급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신네들이 말이야 우리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미국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자금 동결, 인력 수출 이런 데 대해서 착착착 그 보조를 맞춰가니까 숨통은 조여오고 중국에 대한 불만을 빨리 표현할 길은 없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숭따오 연락부장이 와도 야 우리 들어와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면담 거부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던 시진핑 주석은 쌍중단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종의 방안을 숭부장 편에 들려 평양에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눈앞에 둔 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은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면담 자체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Once he achieves this comprehensive nuclear strike capability, including ICBMs, he will be in.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외교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그 외교적인 제스처를 쓰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성격상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득력,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중국 측 특사의 평양 방문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예측 불허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은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last torch bearer will be revealed. On the day of the opening ceremony.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들어서자 오각형으로 지어진 대형 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수여식 등이 열리는 공식 스테디움. 노란색과 주황색, 갈색 등으로 이뤄진 3만 5천석의 관중석과 7층 본관동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뒤 개조에 투입되는 돈은 미화로 9천만 달러. 이번 조직위원장은 25일 이곳을 찾은 주한 외교단과 미군 관계자, 상공인들에게 개막식 입장료 중 가장 비싼 가격은 1,500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VIP석이고요. 이 VIP석은 티켓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비석은 80만 원이고 비석은 60만 원. 저 위가 일반석인데 일반석은 22만 원인데요. 요거는 솔드아웃, almost sold out.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올림픽을 70여일 앞두고 한국의 주한 외교단과 경제인들, 외신 관계자 200여 명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해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서울역을 출발해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 기자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을 이제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냉전 시대를 깨는 하나의 평화의 계기로 만들었듯이 평창 30년 뒤에 평창도 평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한 외교사절들이 탑승한 KTX 경강선은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서울역에서 평창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진부역까지 1시간 30분. 올림픽 기간에 운행되는 직행열차는 1시간 만에 진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하나된 열정이란 구호로 겨울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예선전을 통과한 피겨 선수들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그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아직 그런 조치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또 3월 달에 이어지는 패럴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대회에 북측 선수들 또는 뭐 응원단 이렇게 올 수 있도록 IOC 또 국제 장애인 올림픽 커미티 IPC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 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이 올림픽의 즈음에 추가 도발로 올림픽을 방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 이 평창의 그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정, 이거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룩 사령관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UN에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고 북한은 그 채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 올림픽 가족의 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달리 북한도 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인 강 장관의 언급처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참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찬 축사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모두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이 열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S. Forc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make sure that these games are successful and safe and we'll be focused on that to make sure that it happens.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행사 뒤 VOA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한국 정부와 조직위의 노력과 지도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은 평창 올림픽이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대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ertainly, you know,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is is a peaceful, safe, and fun competition.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도 VOA에 올림픽이 임박한 것을 직접 보고 느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0일 정도 남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북한 정부로부터 평화와 비핵화, 도발을 끝내기 위한 태도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like to see the situation.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대회는 92개 나라가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15개 종목 1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재 입장권 107만 매 가운데 52%인 55만 5천 매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to work together in a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본 주한 외교사절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가 한반도의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북한 수뇌부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5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힝야 난민 사태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곳인데요.
예.
이어서 6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피신한 이 방글라데시로 향합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장실 혁명에 박차를 가할 걸 지시했고요. 미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 부국장이 국장 대행 임명과 관련해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를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3박 4일 일정의 미얀마 방문을 위해서 오늘 수도 네피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야 난민 사태가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서 교황의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난민,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어떤 식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예. 로힝야 난민 사태 어떻게 촉발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는데요.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세력이 경찰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테러 분자 소탕을 명목으로 로힝야 주민들에게 살인과 약탈,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예.
인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이 지금까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네, 오늘은 주로 미얀마 시민들이 준비한 이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요. 내일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 또 틴초 대통령하고 잇따라 회동을 합니다.
예.
다음 날인 수요일 29일 미사를 집전한 뒤에 목요일엔 민 아홍 슬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는 걸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로힝야 난민들이 몰린 이 방글라데시도 방문하는데요. 금요일 이 수도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연석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하게 됩니다.
로힝야 난민 사태와 관련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정부와 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난민 위기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했던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요. 현지에서 폭력 사태를 불러올 걸 우려해서 로힝야 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었습니다.
예, 최근에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한 뒤에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중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과 회담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난민 사태를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인종 청소를 규정을 했고요.
예.
전면적인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다음 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2개월 안에 난민 송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장실 혁명에 힘을 쓰라고 당국에 지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장실 혁명을 끝까지 추진할 것을 관계 당국과 각 지방에게 지시했다라고 오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시 주석은 이 화장실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니고 도농 문명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관광지와 도시뿐만 아니라 이 농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촌 진흥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실 혁명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의 그 과거 낙후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더럽고 후진적인 화장실이었는데요.
예.
특히 칸막이 없는 재래식 변기를 사용해서 옆 사람을 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서 뭐 용변을 보는 그런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예.
이런 실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방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자 문제를 인식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 화장실 문화를 바꾸라고 각급 기관에 명령을 했는데요.
예.
미화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서 중국 전역 8천여 개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식 공중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한 2년 동안 중국 전역에 새로 설치된 화장실이 6만 8천 개에 달합니다.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만큼 확 바꿔라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자동으로 뭐 휴지가 나오고
예.
소형 텔레비전 화면과 무선 인터넷 같은 첨단 설비를 갖춘 화장실이 잇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예.
당국은 이런 시설이 기존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없던 공간이란 뜻으로 제5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국에서 화장실을 측간, 측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이 측소, 초서 혁명으로 통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이번에 그 지난 2년 동안에 측소 혁명 성과를 강조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걸 요구한 겁니다.
다음 단계라면 어떤 겁니까?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에서 이 내국인으로 바뀌는 건데요.
예.
지금까지 이 화장실 혁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난 2년은 이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둔화기에 들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제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이 성장 동력을 옮기려는 때였는데요. 이 화장실 때문에 중국 관광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예.
반면에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이 화장실 혁명은 내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대도시 지역은 어느 정도 화장실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
예.
뭐 이제 중국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농촌 지역으로 관심을 옮기는 겁니다.
농촌 지역 화장실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화장실 6만 4천 개를 새로 지을 계획인데요. 기존 시설 개선 사업을 주도한 국가여유국이 주관하는데요. 이 새로운 화장실 설비는 외곽 지역 관광지 외에 대부분 농촌 지역에 배정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라고 부르는군요.
네.
여기 국장 대행 임명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랜드라 잉글리시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 부국장이 백악관을 상대로 어제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인데요.
예.
이 잉글리시 부국장이 소장에서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서 국장 사임 시 부국장인 자신이 국장 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이 지난 24일 사임하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날 백악관이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게 사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의 국장 대행이 벌써 두 명이나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CFPB 국의 그 국장 대행이 그 두 명이 출근하는 사태가 벌어질 참인데요.
예.
CFPB는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에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기관들이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네, 당시 그 10년 전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 일을 교훈 삼아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로 CFPB입니다.
예.
최근 이 기관이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가짜 은행 계정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관의 특성상 뭐 공화당 이나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권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규제를 싫어하는 공화당과 미국 금융계를 뜻하는 월스트리트 쪽에는 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예.
백악관이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믹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도 이 CFPB에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CFPB는 완전히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국장 대행, 전임 코드레이 국장이 임명한 잉글리시 대행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잉글리시 대행은 연방예산관리처에서 일을 했고요. 또 CFPB가 출범할 때부터 관여했습니다. 잉글리시 대행은 이 CFPB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는데요. 이 코드레이 전임 국장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국장 대행에 임명된 겁니다.
예.
이 코드레이 전 국장은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잉글리시 국장 대행이 또 다른 국장 대행을 임명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백악관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법에 근거해서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을 국장 대행에 임명했다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소비자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앞세웠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잉글리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하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멀베인이 예산관리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대신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연방 법무부도 백악관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잉글리시 부국장이 성명을 내고 국장 대행으로 CFPB를 위해서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역시 정당별로 반응이 갈렸는데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어제 CNN 방송과 회견을 했는데요. 잉글리시 부국장이 적법한 국장 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임명한 멀베니 대행을 지지한다면서 이 CFPB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9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6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5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고요. 운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오늘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잉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얀마 수도 양곤에 있는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훌라잉 사령관과 만나 약 15분 동안 과도기 미얀마 당국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AFP통신의 그레그 버크 바티칸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교황은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하며 내일은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가 틴초 대통령 등을 만납니다. 이어 29일에는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31일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오늘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오늘 오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40개국과 반테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순위파 40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슬람 대테러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수단, 세네갈 등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과 터키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대테러 심리전, 대테러 자금 차단, 군사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구상에서 테러가 사라질 때까지 반테러리즘을 추구할 것이라며 테러 종식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테러리즘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1명을 비롯해 적어도 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내정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 측소는 러시아가 어제 데이르 알조르 알사파 마을에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르 알조르는 시리아의 주요 유전지대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당초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집계했지만 이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라미 아델라만 소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러시아 매체 인테르팩스에 시리아 인권 관측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쿠르드족 인민수비대에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리트 차오쇼울루 터키 외교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당한 시나이반도 북부의 이슬람 사원이 사건 열흘 전 테러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